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 예일대 출신의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가요. 대체 어떻게 오하이오주의 쇠락한 철강 우동자들에게 다가가서 나는 당신들과 같은 편이며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겉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거대한 모순을 해결하는 게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넘어서 어쩌면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쓰인 아주 은밀하고도 치밀한 2026년의 전략 청사진을 해부해 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칠 자료는 2026년 8월 14일자로 코리아 베스트와 또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으로 작성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주제는 바로 JD 벤스의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략 시나리오 분석이죠.
아, 아직 공식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선언 전이라는 전제하에 만약 그가 대권에 도전한다면 어떤 구도가 펼쳐질 것인가를 구조적으로 예측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딥다이브의 미션과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에는 당연히 좌파와 우파의 치열한 정치공학 그리고 이념적 논리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주제죠.
하지만 저와 전문가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정당 혹은 후보의 편을 절대 들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원본 출처에 담긴 아이디어와 전략적 팩트들의 이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특정 관점을 지지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 거대한 체스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2026 8월 현재 JD 벤스의 정치적 체급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현직 부통령이 하는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주목하는 진짜 권력은 따로 있거든요. 그가 2025년부터 공화당 전공위원회, 즉 RNC의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현직 부통령이 당의 자금 조달 최전선에 서 있다는 건꽤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보통 부통령은 의전이나 약간 상징적인 외교를 주로 담당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재무위원장이라는 건 결국 당의 지갑, 그러니까 전국적인 기부자 네트워크와 억만장자들의 돈줄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건 뭐 대선을 앞둔 사람에겐 엄청난 무게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돈줄을 쥐고 있다는 건요, 결국 당내 인사들의 충성도를 강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레버리지거든요. 게다가 최근 이란 외교 협상 등 굵직한 글로벌 이슈에서도 전면에 나서면서 사실상 대통령급 존재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권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권력과 스포트라이트가 웬스에게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아, 경제 상황이요.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 외교 협상이니 당내 자금력이니 하는 건내 식탁 위에 물가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정확합니다.
제가 보고서에 나온 2026년 7월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가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3.4%나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4.1%고요.
네.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2분기 실질 GDP는 연율 1.5%로 사실상 둔화 상태죠.
거기다 심지어 7월 비농업 고용은 2만 3천 명이나 줄어들었단 말이죠. 와, 이 정도면 유권자들 체감 경기는 최악이라는 소리네요.
바로 거기서 현직 부통령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만약 그가 도전자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경제 엉망이다, 내가 다 갈아엎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비판하면 그만입니다.
아, 공격만 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벤스는 지난 4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온 2인자잖아요. 치솟는 생활비와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 전적으로 방어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성벽 밖에서 기득권을 향해 거침없이 돌팔매질을 하던 반란군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성벽 안에서 텅빈 식량창고랑 초라한 경제 성적표를 들고 성난 군중을 달래야 하는 수비수가 된 셈이네요.
아주 예리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수비수를 노리는 건 성벽 밖의 적뿐만이 아니거든요. 당내 경쟁 구도를 보면 상황이 꽤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현직 부통령이라고 해서 2028년 대선 티켓이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뜻인가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보고서가 인용한 2026년 7월 에머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공화당 가상 경선에서 제이디 번스가 39%, 마르코 루비오가 38%를 기록했습니다.
우와, 1%포인트 차이면 사실상 동률이네요. 대중적인 인식으로는 막 트럼프 다음은 당연히 웬스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루비오가 이렇게 바짝 취격하고 있다는 건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거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이트도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해 3월에 열린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 그러니까 CPEC 조사에서는 웬스가 53%, 루비오가 35%로 격차가 상당히 컸거든요.
아, CPEC은 가장 열성적인 강성당원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종합해보면 벤스는 이른바 마가라고 불리는 핵심 강성 지지층에게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이나 온건파, 외교 안보를 중시하는 층에서는 루비오라는 대체제로 표심이 분산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결국 벤스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꽉 잡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온건파를 끌어안아야 하는 엄청난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치열한 당내 경선 그리고 경제적 악재라는 이중고를 돌파하기 위해 벤스에게는 자신만의 확실한 브랜드가 필요할 텐데요. 보고서는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있나요?
보고서는 이를 연합의 연속성 그리고 후보의 진화라는 핵심 논리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지지층이라는 집토끼는 그대로 데려가 돼 후보 본인은 단순히 트럼프의 복제인간이나 트럼프 3.0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연합은 계승하되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군요.
네. 자신만의 독자적인 서사와 정책적 깊이를 보여주며 진화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죠.
후보의 진화라 말은 참 멋진데요. 현실적으로 꽤 험난해 보입니다. 당장 그의 과거 발언들이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과거에 트럼프를 향해 미국의 히틀러라고 비유했던 건 너무 유명한 일화잖아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내 경선에서 루비오 같은 경쟁자들이 이 과거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텐데 이걸 그냥 아 그땐 내가 철이 없었다 정도로 무마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덮어두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수렁에 빠집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전향서사라는 전략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향서사요?
네. 과거의 발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의 지적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로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지적 성장이라고요? 내가 한때 저 사람을 혐오했지만 지금은 충성한다는 걸 대체 어떻게 지적 성장으로 포장하죠?
이렇게 서사를 짜는 겁니다. 과부의 나는 엘리트 언론의 편견에 휩싸여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했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잊혀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임 정부의 실제 정책 성과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인정하고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요.
아, 맹목적인 추종자가 아니라 증거와 성과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리더다. 이런 프레임으로 약점을 오히려 무기화하는 메커니즘이군요.
맞습니다. 꽤 영리한 전략이죠.
변절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진화로 포장한다. 놀랍네요. 그런데 맨스의 모순은 사실 과거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이력 자체가 거대한 모순 덩어리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오하이오주 러스트벨트에서 노동자 계층으로 자라서 해병대를 다녀왔다는 건 완벽한 서민 포퓰리스트 서사잖아요. 그런데 예일대 로스쿨을 나와서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단 말이죠. 엘리트와 포퓰리스트가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모순인 건데요.
네, 두 가지 상반된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죠.
당장 2024년 샌프란시스코 모금 행사에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을 모아놓고 단숨에 1200만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돈을 싹쓸이하면서 동시에 철강 노동자들에게 나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투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누가 봐도 위선 아닙니까? 민주당이 30초짜리 공격 광고 만들기 딱 좋은 소재인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모순이 바로 캠페인의 가장 취약한 골입니다. 이른바 기술 우파의 막대한 자본과 반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퍼퓰리스트 우파의 분노를 어떻게 한 그릇에 담느냐는 과제죠.
물과 기름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 둘을 억지로 섞으려 하지 말고 명확한 정책 필터를 세우라고 주문합니다.
정책 필터요? 뭐 억만장자의 돈을 착한 돈과 나쁜 돈으로 구별하는 기준이라도 만든다는 건가요?
그와 아주 비슷합니다. 단순히 기업 규모가 크다고 악마화하거나 자본가라고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자본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쓰이는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가,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아, 투자처와 기여도를 본다는 거군요.
네. 만약 벤처 캐피털의 투자금이 미국의 AI 혁신이나 국방 인프라, 제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애국적 자본으로 규정하는 식이죠.
과언, 그러니까 나는 실리콘밸리에 돈을 받지만 그 돈은 월스트리트의 투기나 해외 공장 이전이 아니라 미국의 쇠락한 공장지대를 첨단 산업으로 부활시키는 데 쓰일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트 자본가들과 노동계급을 미국 재건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 아래 묶을 수 있게 되네요. 전략적으로 아주 정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들여 구축한 새로운 포퓰리즘 브랜드를 과연 어떤 유권자들에게 팔 것인가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타겟팅이 대선의 핵심이죠.
2024년 선거에서의 유권자 데이터를 보면 지형이 꽤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퓨 리서치 데이터를 보면 2024년에 공화당은 히스패닉 유권자의 48%, 흑인의 15%, 아시아계의 40% 지지를 얻어냈더라고요.
네, 전통적인 백인 보수층을 넘어서 유권자 연합이 다인종화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수치만 보면 참 놀라운데 제가 볼 땐 이 표심이 2028년에 벤스에게 고스란히 넘어올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표심은 당시 후보가 가진 특유의 카리스마나 기득권을 향한 분노에 동조한 것이지 벤스라는 인물 자체를 지지한 건 아니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들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2028년에 승리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유권자층을 대척해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보고서가 타겟으로 삼은 1순위 확정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장 시급하고 결정적인 타겟으로 교회 지역 여성과 중도 성향의 독립 유권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역 여성이요? 와, 벤스에게는 가장 뼈아픈 역린 아닙니까? 과거 그 유명한 자식 없는 켄 레이디들 발언이나 낙태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 때문에 이 유권자 그룹에서 그의 비호감도는 상상을 초월할 텐데요. 대체 어떻게 이들을 설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과거의 접근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메시지의 프레임 자체를 싹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낙태나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평가하는 식의 문화전쟁 프레임은 무조건 피하라는 겁니다.
아예 그쪽으로는 입을 다물라는 거군요.
네, 대신 그 빈 공간을 가족의 경제적 감당 능력이라는 경제 프레임으로 채워나는 조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바꾼다는 건가요?
도덕적 잣대로 유권자들을 가르치려 드는 대신에 지금 젊은 부부들이 왜 집을 사지 못하는가, 왜 보육 비용이 당신의 월급보다 비싼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택 문제 해결이나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보육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으로 지갑을 열어주는 정책을 내세우는 거죠.
과거의 날선 발언들을 막 해명하느라 진을 빼지 말고 아예 화제를 돌려버리네요.
그렇죠. 나는 당신 가족이 경제적으로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줄 사람이다 라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교회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라는 아주 냉철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현상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논란이 많던 정치인이 갑자기 이념 논쟁이나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오직 세금 인하와 집값 안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유권자 타겟팅 전략이 백그라운드에서 철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피곤한 문화전쟁보다는 내 통장 잔고를 지켜주는 리더를 원하니까요.
맞습니다.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라 내 일상에 안정감을 주는 리더를 원한다는 걸 정확히 간파한 거죠. 자, 유권자 타겟팅이 끝났고 메시지까지 가다듬었다면 이제 이 전략을 현실의 지도 위에 펼쳐볼 차례입니다. 대선은 결국 전국적인 인기투표가 아니라 선거인단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주 단위의 땅따먹기 게임이잖아요. 지도는 어떻게 분석되어 있나요?
2024년 대선 지도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벤스에게 아주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이른바 블루월로 부르는 북부 러스트벨트 지역,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의 득표 차이가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 차이였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수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1.70%포인트, 미시간은 1.41%포인트, 위스콘신은 불과 0.86%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났더라고요.
엄청나게 얇은 마진이죠.
벤스가 오하이오주 출신이고 힐빌리의 노래를 썼다고 해서 바로 옆 동네인 러스트벨트 표가 자동으로 굴러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완벽한 오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 아슬아슬한 지형 위에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사수하는 러스트벨트 전략입니다.
노동계급을 향한 벤스의 메시지와 가장 잘 맞지 않나요?
메시지 자체는 잘 맞죠. 하지만 문제는 세 곳 중 단 한 곳이라도 잃으면 바로 패배로 직결되는 극도로 위험한 외줄타기라는 점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하나 삐끗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럼 북부 대신에 남부와 서부를 공략하는 건 어떤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시나리오인 선벨트 전략입니다.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를 모두 휩쓰는 거죠. 그런데 여길 다 이겨도 계산을 해보면 총 선거인단이 268명에 그칩니다.
잠깐, 매직 넘버가 270명이잖아요. 2명이 모자라네요.
네, 결국 남부를 다 이겨도 북부에서 하나를 더 가져오지 못하면 수학적으로 패배가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전략은 사실상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하죠.
그럼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이른바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고고서가 추측하는 세 번째 경로는 바로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을 북부의 방어축으로 삼고 동시에 노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를 남부의 축으로 삼아서 딱 270명을 맞추는 분산 투자 전략이죠.
아, 이건 마치 주식 투자할 때 리스크를 줄이려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과 똑같네요. 기술주와 배당주를 섞어놓듯이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맞춤형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북부 러스트벨트에는 무너진 제조업을 되살리고 대기업으로부터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묵직한 포퓰리즘 메시지를 던지고 남부 선벨트에는 국경을 통제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소기업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실용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투트랙 전략이네요. 한 지역에서 역풍이 불어도 다른 지역에서 메꿀 수 있도록 리스크 구조를 짜는 거군요.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는 분석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분산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당인 민주당 역시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방어가 있으면 공격이 있겠죠.
네, 웬스가 이렇게 정교한 방어벽과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걸 안다면 민주당도 당연히 이를 파회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위기가 달라집니다. 보고서는 민주당 후보 유형에 맞춘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해 놓았습니다.
민주당 후보 유형별 맞춤형 시나리오라? 이거 흥미롭네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인가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 샤피로 같은 중도, 제도주의 성향의 후보가 등판할 경우입니다. 이런 후보는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고 온건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죠.
그런 후보가 나오면 펜스의 하이브리드 전략 중 어디가 타격을 입나요?
앞서 가장 공들여야 한다고 했던 교외 지역 여성과 중도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 후보는 벤스의 과거 발언들이나 문화전쟁 이슈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를 안정적인 국정운영과는 거리가 먼, 너무 극단적이고 과격한 인물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리기 쉽거든요.
아, 벤스가 아무리 가족 경제를 이야기해도 상대가 너무 중도적이면 오히려 벤스의 극우 프레임, 우파 포퓰리스트 색채가 너무 강하게 튀어버려서 집중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군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은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이른바 AOC 계열 같은 진보나 경제 포퓰리스트가 나오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전선이 형성됩니다. 진보 포퓰리스트 후보는 살인적인 생활비와 거대 기업의 탐욕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노동계급의 분노를 대변하려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벤스가 독점하려 했던 노동자의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죠.
실리콘밸리에서 1200만 달러씩 긁어모으는 가짜 포퓰리스트가 무슨 노동자를 대변하느냐 이러면서 정면 충돌이 일어나겠네요. 와, 양쪽 다 방어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럼 보고서가 경고하는 벤스 입장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 즉 모든 악재가 겹치는 퍼펙트 스톰은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세 가지 치명적인 요소가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첫째, 2028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만이 극에 달하는 것.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으로 인해 중도층 유권자들이 느끼는 피로감. 셋째, 민주당이 교외 지역 유권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낙태권 이슈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림자 때문에 중도층은 고개를 젓고 거기에 문화전쟁 이슈까지 덮치면 말 그대로 덫에 파지는 거네요? 경제적으로는 무능하고 문화적으로는 과격하며 정치적으로는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삼중덫이요.
네, 그게 최악의 퍼펙트 스톰이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위기관리 묘안이 보고서에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캠페인의 미디어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처럼 거대한 체육관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30분 동안 구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나 짧은 TV 광고만으로는 이런 복잡한 오해와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요새 유행하는 15초짜리 틱톡 챌린지라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정반대입니다. 짧고 자극적인 쇼폼이 아니라 압도적인 깊이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조 로건을 팟캐스트 같은 아주 긴 호흡의 장문 인터뷰, 롱폼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죠.
아, 길게요?
네, 두세 시간 동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진행자와 정책의 디테일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 자신의 철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친밀감을 쌓아가는 디지털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30초짜리 짧은 광고에서는 극단주의자로 악마화하기 쉽지만 3시간 동안 경제정책의 논리와 가족의 중요성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과격한 극우파로 몰아붙이기는 훨씬 어렵다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되죠.
여러분, 최근 왜 개선 후보들이 전통적인 TV 토론보다 유명 유튜버나 팟캐스트 진행자와 몇 시간씩 수다를 떠는지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젊은 층에 어필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소리만 지르는 선동가가 아니라 복잡한 국정을 논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적이고 안정감 있는 리더다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깊이 있는 정책 설명과 친밀감이 최선의 방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6년 작성된 2028년 대선 시나리오라는 아주 방대하고 치밀한 전략 보고서의 심연을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벤스가 현직 부통령이라는 딜레마를 뚫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연합의 연속성과 후보의 진화라는 서사를 써야 합니다.
네, 경제 포퓰리즘과 기술 자본을 명분 있게 결합해야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 전쟁을 벌이고 가족 경제를 내세워서 교외 지역 여성들을 설득해야 하며 지형적으로는 북부와 남부를 아우르는 철저한 리스크 분산, 즉 하이브리드 선거 지도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 딥 다이브는 특정 후보나 진영에 대한 지지가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자료 기반 분석으로 최고 수준의 정치 공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해부한 것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철저하게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해부였죠.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파생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이 보고서의 시나리오대로 벤스가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첨단 기술 자본, 즉 테크라이트와 세계화로 인해 소외된 중서부 노동자들의 분노인 파퓰리스트 라이트를 아무런 모순 없이 성공적으로 하나로 묶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이것은 단순히 2028년 미국 대선의 승패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간 알고 있던 보수주의, 즉 conservatism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넣는 거대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리콘밸리의 AI 혁신과 오하이오의 철강 노동자가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는 새로운 보수주의의 탄생이라 와, 정치 공학의 끝에서 만난 철학적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전략적 팩트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글로벌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짐작해보시는 것도 매우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복잡하고도 흥미진진한 지적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단숨에 해소해줄 새롭고 놀라운 통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매 지름길로 안내하는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편안하고 통찰력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